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 9, 10절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를 오늘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큰 단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신학자들이나 주석 가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진영이 갈리는 그런 해석적인 관점이 뚜렷하게 나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은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들여서 아마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더 할애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오늘 5분 정도 일찍 끝난다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9절에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시작한 9절이 계속 11절에도 여자는 12절 여자가 15절 여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기로 하고요. 각 처에서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서 모이던 성도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세포가 분화하듯이 또 다른 가정교회로 분립되고 하면서 전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한 사람이고요. 가정교회로 소규모로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왜냐하면 3절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주셨다.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손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한 손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손. 이 손은 중립적인 도구예요. 이 손으로 도둑질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요. 또 위로하기 위해서 어루만지기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환부에 손을 올려서 안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 손은 중립적입니다. 나쁘게도 쓰일 수 있고 좋게도 쓰일 수가 있고 이때 당시에 이 손을 이방신을 향해서 경배할 수도 있었는데 두 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손입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손을 들었는데 들었다고 해서 다 거룩한 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대상이 이방신이라면 거룩한 손이 되지 않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식입니다. 일단은 손을 뻗어가지고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도록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저는 책상 앞에 작업을 하다가 기도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때 감정적인 이렇게 미묘한 뭔가가 있으면 일어서서 책장이 이렇게 한 벽 양쪽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거든요. 책장을 두 손으로 잡고 유대인식으로 몸을 흔들면서 하면 희한하게 책상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은밀한 기도가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pray shoulder 쓰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몇 번 몸을 흔들고 나면 주님 앞에 내가 비밀한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뢰었다 하는 그러한 흡족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몸을 사용하십시오. 대적 기도를 할 때는요 손을 사용하세요. 감사할 때 이렇게 하고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할 때요 몸을 손으로 주님 환영하는 그런 형국을 하세요. 호흡도 중요하고 내 손 하나하나의 무브먼트 중요합니다.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에스라서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귀한 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방 족속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의 습속이 그들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침투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때 에스라서 9장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스스가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어. 포스처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 육체적인 모습이 그것만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내는 그러한 몸의 자세, 무브먼트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고스란히 표현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는가 하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동일하게 이 포스처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게 주를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는 것. 이 관행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뻗은 손에 경건함, 거룩함이 배어있게 하라. 그것이 어떤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남자 성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성도의 예배를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 드리기 진짜 힘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예배를 제대로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과 내가 접촉이 일어나면 나는 강해져요. 마치 좋은 기계, 좋은 가전제품이 있는데 플러그를 전원에 꽂아서 전류가 흐르지 아니한 물건들, 그게 100불짜리든지 만불짜리든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집중함으로써 그분의 방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배 자체에도 방해를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가정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해방 놓습니다. 그게 분노와 다툼이에요. 저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남편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있는 힘을 다해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제 아내와 다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못 합니다. 그것이 토요일 날 발생하면은 저는 걱정이 대상 같아집니다. 이때 준비된 설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목요일쯤 생기게 하셔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뭔가 분란이 생겼을 때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분노와 다툼은 성도의 예배를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크고 작게 사로잡고 있으면 예배는 일단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잠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의 형태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 형제가 너의 어떤 은행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악감정을 품고 있겠다 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예물을 드리러 온 현장이에요. 그래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물 드리는 이 예배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앙금으로 남아있는 예배 현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내가 바쁜 일상 가운데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것을 민감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을 야기하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물 놓고 형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십니다. 분노와 다툼 가운데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할 때 서로 삿대질을 하기 위해서 막 손을 쳐들잖아요.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포인팅하면서 언성을 막 높이잖아요. 그때는 일단 나 지금 목소리를 높인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자존심 싸움에는 이기고 있는데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영혼은 가난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9절 가보겠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ESV 영어 성경에서는 in respectable apparel 품위 있는 어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이 Good News Translation은 dress properly 합당한 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 입는 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흡족하게 나는 차려입었는데 보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옷차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정적인 옷차림을 할까요? 밖에 나갈 때 집에서 자기 배우자인 남편을 위해서는 몸빼를 계속 입고 있다가 밖을 나갈 때에는 한 시간 이상 치장을 해서 아주 몸을 가꾸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하잖아요. 이제 히잡을 실행하는 그들의 종교 문화적인 근거는 얼굴이나 몸은 남편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에 나가면은 가려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근거입니다. 무슬림이라는 이들의 종교 관행,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면에서는 참 안 좋은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합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서 조금 배워야 한다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최대한 가꾸는 것, 그를 위해서 멋지게 연출하는 것, 그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태워주기,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는요, 그것을 예의적인 차원에서만 자기를 품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여성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했는데, 이 단장하고 adorn 이런 이 표현은 헬라어의 cosmein, 영어 뭐 같아요? cosmetics. 예, 그렇습니다. 미용이 여기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소박함과 정절이라는 이 단어는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이러이러하게 품이 있는 의복, 합당한 의상을 차려 입고, 단장은 다음에 나오는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그것으로 하지 말고 수상적인 두 개 단어를 써요. 그게 소박함과 정질로서. 소박한 옷을 입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수상적인 명사 두 개입니다. 소박함 이런 뜻은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나 유행에 대한 도덕적 불쾌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성들이 반바지를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자체도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거니와, 그때 만약에 반바지를 입는다, 그러면 여기 나와는 소박함과 반대되는 거예요. Aidos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나 유행에 대한 도덕적인 불쾌감. 그때 100년 전에는 그렇게 불쾌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옷을 입으면. 지금은 이런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운 행위라고 거부감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에서는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뀝니다. 정절이라는 표현은 절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망과 열정과 행동의 절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연출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절로 표현되어 있고,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내가 살고 있는 문화 가운데서 불쾌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인 여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핍박받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기근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가난하겠군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흔적이 참 많습니다. 땀, 머리와 금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분석해보면 전치사 하나에다가 명사와 and 명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땀, 머리와 금이 아니고 금으로 따 치장한 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 진주는 당시 보석 가운데 최고의 자리고 금보다 3배 정도의 값비쌌다고 그러고요. 다섯 군데의 진주들로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진주는 머리에 그리고 손가락에 귀에 옷장식에도 진주가 사용되었고 때로는 신발에도 진주를 둘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들, 이 진주들로 하지 말고라고 했는 걸 보니까 에베소 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게 나중에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부와 관련된 지적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 18 여기에 계속 이어져서 돈과 관련된 명령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금으로 따치장한 머리 이것을 자기들 소유로 마음만 먹으면 치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진주를 두르는 그러한 부요가 있었고 값진 옷, 이 고가의 옷이에요. 이 기록에 보니까 어떤 옷은 7천 데나리온 짜리도 있었습니다. 보통 임금 노동자가 이 한 벌 옷 사기 위해서 그때 당시 기준에서 20년간 노동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르소스는요 직물로 옷을 제작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고장에서 이거 많이 보았고 거기서 난 것들이 빌립보니 에베소니 이렇게 수출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성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고 있을 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어디서 왔다고요?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에베소 옆입니다. 거기에 이 루디아가 무엇을 취급한 무역상이었는가 하면은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은요, 귀족들이 입는 고가품 의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루디아는 모피상 정도였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마음문을 엽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요한 여자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방식으로 치장하지 말라. 예배 공간에 와서 다른 사람을 기죽일 정도로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했던 도시이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식과 관련된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보면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시장해요. 먹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취했다고요. 성찬식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요한 성도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아니면 자기가 챙겨온 포도주와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복함을 과시하는 장으로. 지금 에베소서는 어떤 익명의 어떤 여성 성도들이 일부가 그랬겠죠. 자기 집에 있는 뱀물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다 이렇게 둘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나는 언제 저 진주를 둘를까?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그 디스트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므로 말미암아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여기서 그래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노예로 있다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불을 이런 식으로 자랑함으로 그 형제에게 힘을 잃게 하느냐? 교회 밖에서도 이것이 사회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부당함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여전히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박탈감을 안겨주겠다고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느낀 굴욕감을 느낀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형제로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예배 참석할 수 있겠나요? 다시 디모데전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배 공간에서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켜 때로는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끔 외국 교회 워십 리더들이 몸매와 외모와 아니면 그 옷차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저 워십 리더가 진짜 멋지게 보이는데 저 사람 과연 주님 찬양하는 거 맞나? 왜 저렇게 멋지게 차리고 나왔지? 의상을 그렇게 코디를 했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나? 자기 자신은 부인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자꾸 그 워십 리더를 쳐다보고 디스트랙트가 일어나면요. 실패한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절부터 3절에 기도하라고 그랬고 4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랬고 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며 예배한다면 이 영적 행실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외모는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는 모습이 없이 그런 마음 씀씀이가 없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상해 있는가 격려가 필요한가 내 어루만짐이 필요한가 그것에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게 내가 영적인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말미암아서 과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주고 그래서 내 기분이 상승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칭송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땀 머리나 은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더라. 예배자는 과시의 기회로 자신을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부나 외모를 드러내는 기회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와 옷차림이 주를 예배하는 것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외모는 선행하는 모습이라고 했고 사람의 피로를 채우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 이 직역을 하면 쉽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장을 직역한 것인데요. 우리 성경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New Living Translation을 찾았더니 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And whatever you do or say, 네가 무엇을 하거나 말할 때 do it as a representative of the Lord Jesus. 주 예수의 대변인으로서 하라. 주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하라. 아주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 워딩 자체를 들어가면은 이 명령에 순종한 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지금 주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저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이 필터링을 하는 가운데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기 만약에 계셨다면 나를 통해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도 큰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